하늘과 땅 사이, 그 사이 충만한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 작은 조각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단 한 번뿐인 오늘도 기쁨과 평안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거룩한 이 자리에 우리 각자를 지명하여 불러주사 날마다 헤아릴 길 없는 주님의 기이한 사랑 앞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도 기뻐 받으시는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티끌 같은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날 저희는 썩어져가는 구습과 유혹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지 못한 채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겸손한 감사보다 자신에게 없는 결핍을 더 크게 바라보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질 것 없는 진실하지 못한 마음으로 눈앞의 세속적 허망함을 쫓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세속적 가치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 무감각과 잠든 마음을 깨워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을 철저히 벗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지음받은 저희가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 찢어진 사회와 분열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희에게 분별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고 손을 내밀어야 할 자리에는 사랑과 온유함을, 갈등 앞에 서는 절제를, 삶의 모든 자리에서는 자비와 양선을 나타내게 하시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자국의 이익만을 쫓는 갈등과 전쟁, 희미해진 분단과 인류의 이기심이 초래하는 재해와 인재 앞에서 저희는 유한하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저희가 속한 공동체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양화진 세워진 우리 교회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성주로 잘 가꾸게 하시고 한국기독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이어 다음 세대와 선교 200년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예정표가 되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이 시간 정한주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저희의 영적 시력이 회복되어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며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보증하신 인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생활의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기쁘게 자신들을 내어놓으며 밑가지로 헌신하는 봉사자들과 돕는 손길들 기억해 주옵시고 이 시간 온더힐 찬양팀과 마이로드 성가대의 아름 찬양과 함께 온전한 예배가 되어 오직 하나님만이 오롯이 모든 기쁨과 영광 받아주옵소서. 이 순간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인생 사용 설명서로 받아들이는 신구약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단 며칠, 몇 달, 몇 년 만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약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구약 한 명, 신약 한 명, 합 두 명이 아니라 40여 명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책을 쓴 사람을 일컬을 때 저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책에 자기 생각, 가치관, 경험 등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또 신문에서 정치적인 내용이든 경제적인 내용이든 어떤 분야의 내용에 대해서 칼럼을 쓰는 사람을 필자라고 합니다. 그 내용에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문에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 글을 쓰는 사람을 기자라고 합니다. 그 내용에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가치관이 아니라 그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팩트, 사실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성경 저자라고 부르기보다 성경 기자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학문, 가치관 등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누가 썼느냐보다 그 성경을 성령님께서 쓰게 하셨음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유일한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신명기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직접 써주셨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 십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쓰시는 장면을 불꽃으로 쓰시는 것으로 영상화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십계명은 구약 시대의 산물이기에 용도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신 말씀이 오늘날까지 유효하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신 말씀은 더욱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십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십계명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그것이 복음적이지 않고 율법적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왜 주셨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간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독립운동이나 해방운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노예에서 벗어나는 조건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해 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이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신분이 바뀌면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반 교회 청년이었다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다면 목사의 신분에 어울리게 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만약 제가 제 신분에 어울리게 살지 않으면 제 신분은 제 삶을 무너뜨리는 걸림돌과 올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이나 어떤 직책에 있든 그 신분과 직책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신분과 직책은 비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신 것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은 첫 계명에서 사계명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뒷부분은 오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으로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것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두 부분으로 된 이 십계명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며 여덟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 물질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덟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씀을 명하신 것은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출애굽하여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흥정하시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삶의 자리가 바뀐 존재가 되었다면 이런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며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짓된 삶을 버려야 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하며 도둑질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하며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렇게 행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해주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해주겠다는 조건이나 흥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을 받은 새 사람 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존재이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살려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26절과 2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가 아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분을 품게 되면 그 분은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사탄의 놀이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다른 사람을 해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좋은 예는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이 이르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없 떨어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아들 두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물 즉 양과 양의 첫 새끼는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린 제물, 땅의 소산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물, 제사만 받으신 이유가 가인이 드린 제물에는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신 것은 이때로부터 최소한 2000년 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바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가인은 하나님께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을 내었습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형제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가인은 분을 내어야 했던 것이 아니라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본문 2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한 피조물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완성을 의미한다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은 말씀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갓 결혼한 남자와 여자를 새 신랑, 새 신부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완전한 신랑, 즉 남편, 완전한 신부, 아내가 아니라 그 두 사람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서 새로운 역할을 출발하게 되었고 점점 그 이름에 걸맞은 존재로 성숙해 가야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도둑질은 단지 물건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시간, 공간, 인격 등에 관한 것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성숙자 반에서 배운 바와 같이 함량 미달의 제품, 폭리, 상품, 상표 도용, 근무 태만, 공적 물건 사적 사용하기, 부동산 투기, 탈세, 무단 광고 등등이 전부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도둑질의 근원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큰 만족을 누리게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소유 자체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가 더 많아지면 우리가 점점 더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보다 조금 더 있게 되면 그때도 또 지금보다 조금 더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금 더 하다가 소중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두 형제 모두에게 탐심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 분배는 세상의 법률을 따르거나 그 유산의 주인의 유언에 따르면 됩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을 때 적지 않은 가정에서 동기간에 의가 상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탐욕을 보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6장 10절이 이랍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족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함을 느낄 줄 아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하시는데 반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경건은 아무런 쓸모짝이 없고 오히려 큰 손해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또한 돈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돈이 해줄 수 있는 것,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최고의 가치와 목표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나 쾌락은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것과 본질적인 것, 영적인 것은 결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욕망하게 되면 자신이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을 탐하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맞는 과정을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이 자신의 생각과 가정과 다르다고 원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신앙의 아주 큰 오류 중에 하나는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전부 계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부 자신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계획한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저 도와주시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오만한 태도이고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나오는 힘센 거인 지니 정도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또한 우리를 지금 현재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신의 계획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고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28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 최상의 방법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어떻게 하면 염려를 덜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감정을 억제한다고 해서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을 굳게 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염려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 마실 생각을 아예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거나 드라마 중독자에게 TV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을 볼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드라마 중독에서 해방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는 술이 없으면 알코올에다가 물을 타서라도 마시려고 하고 드라마 중독자는 TV가 없으면 새로운 휴대폰이나 스마트 패드를 사서라도 보려고 할 터인데 어떻게 말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염려의 대부분은 이미 지나간 일이거나 일어나지 않을 일 또는 아주 사소한 일이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이든 일어나지 않을 일이든 사소하게 보이는 일이든 우리 속에서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염려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에 대한 최고의 처방전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판에 박은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보다 더 나은 정답은 없습니다. 기말고사가 며칠 남지 않았음에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자녀에게 부모는 휴대폰 갖고 놀지 말고 공부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자녀가 계속 잠을 잔다든지 멍한 태도로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휴대폰 갖고 노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휴대폰을 갖고 놀지 마의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엉뚱한 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바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염려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도둑질하는 삶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최고의 처방전으로 자기 손으로 떳떳하게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특히 수고하다라는 동사는 기진맥진할 정도로 일하다, 힘을 다 소모할 정도로 격렬하게 일하다의 의미입니다. 즉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이 그 삶에서 돌아서서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한여름 딱볕 아래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망치질과 해머질을 하며 일하듯이 또 한겨울 혹한의 날씨에서도 톱질, 대패질을 하며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생계는 물론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선한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보다도 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사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들, 즉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을 직면하자마자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사이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스랍 천사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수칠 부직개로 집어서 이사야에게로 날아와서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갈까라고 말씀하시자 이사야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 자신의 입술, 자신의 언어가 달라져야 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선지자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와 삶을 통해서 세상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언어 생활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 곧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은 존재의 집이다라고 합니다. 말과 사람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거짓된 사람이고 신실하게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말을 우리 자신으로 여길 것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말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도 하고 우리의 말로 정죄를 당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하며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삶에서 돌이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지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신실하게 걷는 것이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달려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짓된 삶을 버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려 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남의 물건을 내 마음대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하고 더 큰 것을 가지면 더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것과 머물게 하신 환경에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주님을 뵙고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했듯이 우리도 그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말이 우리 자신을 그 말대로 만들어가고 있고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의 말이 우리 자신으로 여김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사람답게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